1등석 비행기를 타고 최고급 리무진을 타고 5성급 미국 뉴욕 호텔에 여행을 온 두 사람. 그런데 눈이 먼 퇴역 장교가 총을 겨누며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를 말리는 찰리에게 자신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냐고 묻자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엉켜버렸으면 그런 채로 계속 탱고를 추는 거예요. 또 대령이 대답하죠. 지금 내게 춤을 추라는 건가, 찰리?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2년에 개봉한 마틴 프레스트 감독의 영화 센터 오브 워먼, 여인의 향기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실명한 한 퇴역 장교와 가난한 모범생이 함께 여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그렸는데요. 주연으로 알파치노, 크리스 오도널이 출연하고요. 그 외에 제임스 레브온, 가브리엘 앤워, 필립 호프만이 나오죠. 영화 여인의 향기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미국 동부의 명문 사립고등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가며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생 찰리 심스. 그는 크리스마스 때 서부 오레곤의 집으로 갈 돈을 마련하기 위해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자 퇴역장교인 프랭크 슬레이드를 돌보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어느 날 밤, 찰리는 친구인 조지 윌리스와 함께 다른 친구들이 가로등에 뭔가를 설치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다음 날 아침, 학교 교장인 트레스크의 차에 페인트를 뒤엎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찰리와 조지는 목격자로 지목받아 교장실에 불려가게 되는데요. 범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지만 친구들과의 의리 때문에 둘 다 밝히지 않죠. 이에 교장 선생님은 찰리에게 하버드대학교에 입학시켜줄 테니까 범인을 밝혀내라고 하지만 찰리는 끝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 슬레이드는 갑자기 찰리와 뉴욕으로 가게 되는데요. 슬레이드는 찰리를 그의 비밀스러운 계획에 끌어들입니다. 그의 계획은 비행기 1등석의 최고급 호텔인 윌도프 아스토리아에 투숙하고 최고급 식당인 오크룸에서 식사하면서 돈을 물쓰듯 하면서 며칠을 보내는 건데요. 떨어져 사는 친형을 갑작스럽게 찾아가 놀래준 다음 아름다운 여자와 하룻밤을 보내고 감쪽같이 자살해버리는 거였죠. 찰리는 자신이 이런 계획에 깊이 휘말리게 됐는지 모른 채 학교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돌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예고도 없이 방문한 슬레이드의 형 집에서 찰리는 슬레이드의 조카 랜디를 통해 슬레이드가 앞을 못 보게 된 원인을 알게 되죠. 뉴욕을 돌아다니는 동안 타게 된 리무진 안에서 찰리는 슬레이드에게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게 되고 슬레이드는 찰리에게 친구 조지는 더 이상 비밀을 지키지 않을 거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찰리와 슬레이드는 한 식당에 자리 잡게 되는데 슬레이드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인 도나와 탱고를 추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기운이 없어 보이는 슬레이드. 찰리는 걱정이 돼 슬레이드를 끌고 어렵게 페라리를 시승하게 되는데요. 슬레이드는 목숨을 내놓고 차를 운전하며 속도감을 맛봅니다. 다시 호텔로 돌아가 슬레이드는 찰리에게 옆 관련 시가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키는데요. 의심이 생긴 찰리가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슬레이드는 군복을 차려입고 권총으로 자살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찰리는 이를 제지하죠. 슬레이드는 결국 찰리의 진심에 마음이 움직여 자살을 멈추는데요. 두 사람은 리무진으로 뉴 잉글랜드에 돌아가고 찰리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교장 선생님 모욕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여인의 향기 주제곡이었죠. 메인 타이틀곡이었습니다. 토머스 뉴먼의 곡이었는데요. 영화 여인의 향기는 1992년 미국의 유니버설 픽처스와 시티 라이트 필름스가 제작했습니다. 이 영화는 영화 사상 가장 잊을 수 없는 탱고 장면을 담아낸 영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마틴 브레스트가 여인의 향기 감독과 제작을 맡았는데요. 1974년에 개봉한 각본 루제로 마카리와 디노 리시 감독의 이탈리아 영화 여인의 향기를 다시 재구성해서 탄생했고요. 이탈리아 원작인 조반니 아르피노의 소설 어두움과 달콤함을 스크린에 옮긴 거죠. 어렵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고등학생 찰리와 사고로 시력을 잃고 퇴역한 장교 프랭크는 함께 뉴욕 여행을 하면서 서로의 삶을 보듬어주는 다리가 돼줍니다. 사실 프랭크 중령은 이번 뉴욕 여행을 마지막으로 절절한 외로움과 어둠뿐인 이 세상을 탈출하려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 애송이 찰리와의 긴 여정에서 서로 아픔을 보듬어주면서 위안을 통해 인생을 살아갈 의미를 되찾게 되죠. 순수하지만 의리도 있고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프랭크에게도 진심으로 대한 찰리는 결국 프랭크의 조언을 따라 자신의 삶도 프랭크의 삶도 바른 길로 잘 이끌어 나가게 되죠. 영화 여인의 향기는 뉴욕주 인근에서 주로 촬영됐고요. 명문대학교죠. 프린스턴 대학교, 에마 윌러드 스쿨, 트로이 여학교, 뉴욕시의 에티컬 컬처 필드스턴 스쿨 등에서도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프랭크가 찰리에게 했던 말이죠. You ought to be able to do a 45 in 25. 25초 안에 45구경 권총을 조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여인의 향기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45 in 25. 함께 듣고 오시죠.영화 여인의 향기는 괴팍하고 배짱 두둑하면서 카리스마가 넘치지만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죠. 프랭크 장교와 철부지 고등학생 길라잡이 찰리가 나이를 초월해서 우정과 의리를 쌓아가는 모습을 통해 많은 이들이 감동을 느끼는 매력 넘치는 영화인데요. 영화 여인의 향기를 제작한 마틴 브레스트 감독은 70년대 초 뉴욕대 영화과 학생일 때 고갱의 핫도그라는 단편 과제물이 상을 받으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1977년 뜨거운 내일의 각본을 쓰고 감독도 맡았고요. 1984년 에디 머피 주연의 비버리 힐스 캅으로 흥행에 성공하게 되죠. 1992년 여인의 향기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고요. 98년 브래드 피트 주연의 조 블랙의 사랑도 역시 사랑받은 작품입니다. 주인공 맹인 퇴역장교 역을 맡으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알파치노는 뉴욕시 맨해튼 할렘가에서 이탈리아 이민자 부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는 26살 때부터 리 스트라스버그에 있는 연기학교에서 연극을 공부했습니다. 오디션에 갈 버스 요금도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연극에서 활약하면서 뛰어난 무대에 주어지는 오비상을 수상하게 되죠. 1969년 영화에 데뷔해 1971년 백색 공포에서 주목받게 되는데요. 그 후에 프랜시스 코폴라 감독의 대부 시리즈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에 지명이 되지만 수상하게 된 건 여인의 향기 때였습니다.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연기가 그의 매력이라고 하는데요. 여인의 향기에서 눈먼 퇴역군인의 역에 너무나 빠져들어서 실제로 실명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영화의 제목이 여인의 향기일까요? 시력을 잃은 프랭크 장교에게 유일하게 세상을 알아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남다른 후각이었습니다. 여행하면서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여인의 향기를 통해 어떤 인물인지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 세상에서 들을 가치가 있는 유일한 낱말이 여자이고 여자에게 관심이 없으면 죽은 것이라고 역설하는 프랭크의 말에서 영화 제목인 여인의 향기는 그에게 삶의 향기, 그러니까 희망인 거죠.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명연설을 통해 찰리를 구한 후 영웅이 된 프랭크에게 호감을 느끼고 다가온 한 여자 선생님에게 향기가 난다고 후각 센스를 또 작동시키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여인과의 사랑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영화 여인의 향기에서 사고로 시력을 잃고 퇴역한 장교였던 프랭크는 스스로가 아무 쓸모가 없는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세상과의 이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후각과 고감도의 감성 안테나 덕분에 사랑을 찾고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을 주는 존재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는 위기에 처한 젊은이 찰리를 정의롭고 당당한 연설로 구해내면서 인생은 탱고처럼 스텝이 엉킨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더욱더 훌륭한 모습으로 승화된다는 걸 보여주죠.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여인의 향기 중에서 플레르드 로카에 들려드립니다. 프랭크가 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이 향기가 난다고 하자 선생님은 맞다고 하면서 놀라는데요. 이 장면에서 흐른 음악입니다.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여인의 향기의 프랭크 장교는 가상의 인물인데요. 프랭크처럼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역사에 남은 미국인들로는 누가 있을까요? 먼저 헬렌 킬러를 뽑을 수 있겠죠. 미국의 작가, 교육자인 그녀는 인문계 학사를 받은 최초의 시각, 청각, 중복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스위스에서 왔는데요. 헬렌 킬러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 청각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생후 19개월 후에 성홍열과 뇌막염에 걸려서 위와 뇌에 급성 출혈이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평생 시각, 청각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된 거였죠. 퍼킨스 시각장애학교에서 시력 감퇴가 있는 20살의 학교 졸업생 앤 설리번이 헬렌의 가정교사가 되면서 인연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헬렌 킬러는 하버드대학교 부속여자대학교였던 레드클리프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최초로 학사학위를 받은 시청각 장애인이 됐죠. 그녀는 독일어를 비롯해 5개 언어를 구사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39살의 나이에 소아마비에 걸려서 하반신이 마비되는 장애를 갖게 되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계 은퇴를 하려고 하던 찰나 재활훈련 끝에 다시 정계에 복귀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역사상 유일한 4선 대통령이 돼서 12년 이상을 백악관에서 보내게 됩니다. 또 소아마비를 극복하고 로마 올림픽 육상 3관왕이 된 윌마 루돌프 씨도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 최초의 올림픽 여자 육상 3관왕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는데요. 미국 남부 테네시주 세인트 베들레헴에서 자녀가 22명이나 되는 가난한 흑인 가정의 20번째 아이로 태어난 윌마 루돌프는 태어날 당시 몸무게는 고작 2kg에 4살 때는 양쪽 폐 모두 폐렴에 걸렸는데요. 성홍열을 앓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왼쪽 다리가 한쪽으로 휘기 시작해 소아마비 선고를 받았고요. 의사는 그녀가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윌마는 집안 최초로 학교에 다니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의사 선생님에게 배운 물리치료법으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윌마의 다리를 마사지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기적처럼 9살에 교정기를 떼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농구에 재능이 있던 윌마는 고등학교 때 학교 여자 농구팀에 들어갔고요. 육상팀이 만들어져서 쉬지 않고 연습을 한 끝에 고등학생 재학 중에 호주 멜버른 올림픽 대회에 선발이 돼서 미국 선수단에서 가장 나이 어린 선수로 400m 계주에서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이후 테네시 주립대학에 진학을 했고요. 1960년 로마 올림픽에 출전해 100m, 200m, 400m 계주에 연이어서 출전해서 1위에 골인했고요. 1961년 독일 육상대회에서도 자신의 또 다른 기록을 갱신하면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게 됩니다. 영화 여인의 향기는 1993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색상 후보작으로 올랐지만 단 한 개의 상만 수상하게 되는데요. 바로 남우주연상입니다. 알파치노는 진짜 시력을 잃은 듯한 뛰어난 맹인 연기를 보여줬고요. 후반부에 찰리 학교에서 징계를 받을 때 가슴을 울리는 연기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품에 안았습니다. 여인의 향기 이전까지 알파치노는 대부와 딕 트레이시, 글렌게리 글렌로스로 아카데미 남우조연상 후보에 3번, 형사 서피코, 대부2, 뜨거운 오후, 용감한 변호사로 남우주연상 후보에 4번 오르는 등 7번이나 후보에 올랐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수상을 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여인의 향기에서 상을 받게 됐습니다. 여인의 향기, 이 영화는 1993년 골든글로브 작품상, 각본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알파치노는 2006년 미국 영화연구소 AFI가 선정한 35번째 평생 공로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여인의 향기는 제작비 약 3,100만 달러를 들여서 전 세계적으로 1억 3천만 달러가 넘는 흥행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영화 여인의 향기의 음악은 토머스 뉴먼이 맡았습니다. 1980년대부터 영화 걸작품 등을 통해서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살린 연주곡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더 헬프 등 드라마 성향의 영화 위주로 꾸준히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왔죠. 영화 여인의 향기를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점수를 매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영화다. 영화를 좋아한다면서 이 영화를 안 본 사람은 모순된 사람이다. 이 영화는 대단한 작품이다. 여자랑 춤추게 보게 된 영화다. 후, 아. 서로에게 인생교사가 돼주는 두 사람의 여정이 돋보인다. 살면서 단 한 편의 영화만 볼 수 있다면 이 영화를 봐라. 마지막 연설은 정말 감동적이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여인의 향기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미국의 아동 전문 미디어 매체인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여인의 향기의 폭력적인 장면은 거의 안 나오지만 이 영화는 굉장히 강렬하다. 알파치노는 매우 화가 났고 우울한 사람으로 두려워하는 맹렬한 연기를 보여줬다. 라고 평했고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상당히 예측 가능하고 독창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재미있는 영화다라고 전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여인의 향기 중에서 라비올레테라 들려드립니다. 영화 여인의 향기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보호자 한 명 없이 본인 스스로 변호해야만 했던 찰리 곁에 프랭크가 등장하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여기에 왔을 때 지도자의 요람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줄이 끊어지면 요람은 떨어지죠. 이곳에선 추락했소. 사람을 만들고 지도자를 만드는 분들, 자신이 어떤 지도자를 만드는지 생각해 보시오. 난 모르겠소. 오늘 찰리의 침묵이 옳은지 그른지를. 난 판사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는 자기 장례를 누구에게도 팔지 않았소. 그건 바로 순결함이고 용기죠. 그게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에요. 난 지금도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언제나 바른 길을 알았죠. 잘 알았지만 그 길을 뿌리쳤어요. 왜냐? 그 길은 너무 어려웠어요. 여기 있는 찰리도 지금 갈림길에 서 있어요. 그가 지금 선택한 길은 바른 길입니다. 신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올바른 인격으로 이끄는 길이죠. 그가 계속 걸어가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손에 그의 장례가 달려있습니다. 보호하고 포용하세요. 언젠가는 그걸 자랑으로 여기실 겁니다. 결국 찰리는 징계를 받지 않게 되죠. 그리고 강당에서는 찰리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영화 여인의 향기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는 어느 날 고용된 여행 동반자 아르바이트생 찰리와 여행을 하면서 우연히 어느 고급 레스토랑에서 아리따운 여인의 비누 냄새를 맡게 됩니다. 여인도 비누 냄새 제품명까지 맞추는 그에게 놀라는데요. 그리고 그녀에게 탱고를 추자고 권하죠. 하지만 도나라는 이름의 그녀는 탱고를 잘 못 춘다면서 춤추다가 스텝이 꼬이면 어쩌냐고 걱정하는데요. 남자친구가 곧 온다는 말까지 곁들입니다. 하지만 끝내 그녀를 설득해서 탱고를 추는 프랭크. 그때 프랭크는 탱고는 어차피 스텝이 꼬이는 거고 그게 탱고예요. 라고 하는데요. 결국 프랭크는 도나와 함께 탱고 카를로스 카르텔의 포르나 까베사, 간발의 차이라는 탱고 음악에 맞춰서 멋진 춤을 추게 됩니다. 스텝이 가끔 꼬이기는 하지만 그녀와의 행복한 순간을 갖게 된 거죠.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느 날 그는 여행 동반자이자 가이드인 찰리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킵니다. 찰리가 없는 틈에 계획을 했던 자살을 감행하려는 낌새를 알아차린 찰리는 가던 길을 되돌아가죠. 그리고 문을 열자 그의 상상대로였습니다. 그가 늘 휴대하고 다니는 권총으로 자살하려는 그를 말리는데요. 권총을 빼앗고 뺏기지 않으려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프랭크 장교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해봐 라고 합니다. 그때 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탱고춤도 잘 추고 페라리 자동차도 운전 잘해요. 그리고 멋있어요 라는 말도 보탭니다. 둘의 눈가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음악 들려드립니다. 영화 여인의 향기 중에서 포르나 까베사 들려드립니다. 아르헨티나의 탱고 노래로 후에 많은 작품들에 사용이 됐죠. 카를로스 가르델이 작곡했습니다. 사랑의 밀고 당김에 관한 미묘한 감정과 사랑에 실패한 후에도 다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경마에 비유해서 표현한 노래로 머리 하나 차이로 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영화의 마지막, 앞을 볼 수는 없지만 프랭크의 연설에 감동했다는 찰리의 고등학교 선생님의 한 여인의 향기를 맡으면서 뭔가 깨닫는 듯한 알파치노의 모습이 오래도록 남는 영화 여인의 향기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이 영화가 끝날 때 흐르던 곡이죠. 엔드 타이틀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꾸는 것도 훌륭하지만 꿈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더 훌륭하다. 미국의 강연가 토마스 로버트 게인즈가 한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작은 새싹처럼 돋아나 있는 꿈이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행동으로 옮겨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그 시절 그 노래고요. 저는 심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흑인 창법으로 노래하는 백인 가수라는 그런 평을 받았던 락앤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방금 들으신 이 노래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하운드독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그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1960년에 발표해 또 한 번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던 그런 곡이에요. 내일은 너무 늦을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면 영원히 내 사랑이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노래한 It's Now or Never 오늘 첫 곡으로 들으셨어요. 가수이면서 또 영화배우로서의 인생도 화려하게 보냈던 엘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가수로 성공하기 전에는 이 영화 안내원으로도 일한 적이 있었던 엘비스가요. 배우가 되는 것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하트브레이크 호텔, 뭐 하운드독 이런 곡들이 연이어 히트를 하면서 대형 가수로 발돋움한 그는 1956년 미국 남북전쟁을 소재로 한 이 흑백 영화에 드디어 데뷔를 하게 되면서 그 꿈을 이루게 되죠. 영화 속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는 남자 주인공 역을 맡은 엘비스는 이 영화 속 사랑하는 여인에게 Love Me Tender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애절한 마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의 원래 제목이 Reno Brothers였어요. 하지만 영화보다 먼저 발매하게 됐던 영화 음악 앨범이 100만 장 이상의 사전 주문이 들어오자 이 영화 제목도 Love Me Tender로 바꾸게 됐죠. Darling, I love you and I always will. Love me tender, love me long. Take me to your heart. For it's there that I and we'll never part.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s fulfill. For my darling, I love you, and I 부드럽게 달콤하게 사랑해 주세요. 당신은 내 삶을 완전하게 했어요. 내 사랑이요. 라며 사랑을 고백하는 가사의 Love Me Tender 듣고 계신데요. 그 시대의 대부분의 영화가 한 300개 이하의 영화관에서 개봉이 됐지만 이 영화는요. 엘비스의 폭발적인 인기 덕분에 무려 575개의 영화관에서 개봉이 됐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TV 프로그램에 애들 설리반 쇼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소개가 되는 등 이례적으로 개봉도 하기 전에 이 사운드 트랙이 먼저 발매가 되는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 곡은 한국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누렸었어요. 이후로도 엘비스는 수많은 영화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군 제대 후에는 의도적으로 군인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맡기도 했어요. 이 엘비스의 GI 블루스라는 영화가 1960년에 개봉하게 되면서 또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여기서 GI라고 하는 게 바로 미군 병사를 뜻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 역시 또 음반 차트 1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I got the love to three for occupation GI blue. From my GI head to the heels of my GI shoe. And if I don't go stateside soon, I'm gonna blow my fuse. Get a horse and feather and black pumpernickel for chow. But all that we do here is war. We like to be heroes, but all that we do here is march. And they don't give the purple heart for a falling arch. I got the love. 새롭게 찾은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한 여성에게 반하게 되는 엘비스는 이 노래로 그 여인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그런 장면에서 나오는 곡인데요. 우리의 직업은 GI 블루스. 우리는 영웅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은 꽃처럼 예쁘군요. 라고 노래하는 GI 블루스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61년에는 이 하와이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또 개봉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 역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하와이의 아름다운 배경과 그 음악이 잘 어우러졌던 영화, 블루 하와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에서는 특별히 두 곡이나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그 두 곡 중에서 먼저 블루 하와이라는 노래 먼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갈게요. So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에 야자수 나뭇잎이 흔들리고 해변가에 행복한 연인들의 모습이 연상되는 그런 하와이 풍경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그런 곡이네요. 밤과 너 그리고 푸른 하와이 너는 나에게 천국이야 너와의 이 밤은 마법의 밤이야 라는 가사와 더불어서 로맨틱한 분위기가 물씬 풍겼던 블루 하와이 이 노래에 많은 여성들이 환호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히트가 된 또 다른 노래는요. 러브 미 텐더만큼이나 유명해져서 엘비스를 대표하는 곡 중에 하나가 됐어요. 바로 영화 주제가였던 Can't Help Falling in Love라는 곡인데요. 현명한 사람들이 말하길 오로지 바보만이 서두른다고 했죠. 하지만 내가 당신과 사랑에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라면서 사랑에 빠진 남자의 마음을 고백한 그런 곡으로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 고백 세레나데로 사랑을 받는 그런 곡입니다. 1956년부터 1969년까지 13년 동안 서른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가수와 배우로 동시에 성공을 거뒀고 또 락앤롤과 팝, 발라드 이렇게 다양한 시간에는 엘비스의 음악과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 마지막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여성이라는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저널리스트가 된 넬리 블라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넬리 블라이는 본명이 엘리자베스 코크란 시먼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당시 언론인들이 흔히 필명을 따로 쓰는 추세여서 엘리자베스도 넬리 블라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1800년대 미국에서는 여성이 신문기자가 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집안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해주는 것만이 여성의 역할이란 관념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직도 세계 여러 지역은 변함이 없지만요.
네, 그렇죠. 넬리 블라이는 당시에 그런 관념을 극복하고 여성 최초의 탐사 기자 또는 추적 기자로, 그러니까 인베스티게이티브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냈고요. 72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연재 기사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넬리 블라이는 작가, 발명가, 그리고 기업가이기도 했습니다.
넬리 블라이는 1864년 펜실베니아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가정 형편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넬리는 아직 10대인데도 엄마와 14명의 어린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도시에 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교사가 되기 위한 직업훈련을 받았지만 정규 교육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글솜씨는 뛰어났습니다. 당시 펜실베니아 대도시 피츠버그에는 피츠버그 디스패치라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1885년 어느 날 이 신문은 여성은 요리와 육아에만 소질이 있다, 그런 내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넬리는 이 사설을 읽고 반박하는 글을 신문사에 보냈죠.
자, 그런데 신문사의 편집장은 넬리의 글을 읽고 재능 있는 여성이라고 판단해 기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코크란 시먼이 넬리 블라이라는 필명을 쓴 건 바로 이때부터인데요. 스티븐 포스터의 넬리 블라이의 노래에서 이름을 땄습니다. Nelly Bly, Nelly Bly, bring the broom along. We'll sweep the kitchen. 기자가 된 후 넬리 블라이는 이혼법,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등 사회적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블라이의 이런 기사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소문난 기자가 됐습니다.
네, 또 블라이는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에서 일을 하고 싶었다고 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욕 월드 신문에 조셉 퓰리처한테서 일을 해줄 수 있겠느냐는 요청이 왔습니다.
예, 조셉 퓰리처는 권위 있는 언론상, 이 퓰리처상을 제정한 인물 아닌가요?
그렇죠. 이 퓰리처는 블라이에게 뉴욕시의 블랙웰스 섬에 있는 정신병원에 잠입해서 취재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뉴욕에 있는 이 병원은 여러 해째 아주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위험한 모험이었죠.
네, 하지만 블라이는 적극적으로 그곳을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 이상자 행세를 한 끝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 보니까 사정은 정말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1,6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입원해 있었는데 그것은 수용 인원의 두 배가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상한 빵, 귀리, 죽, 썩은 과일 이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는 온통 쥐가 들끓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환자를 묶고 때리고 발로 차며 학대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얼음물에 얼굴을 그대로 집어넣기도 했죠. 의사들은 환자들이 불만을 말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병원 직원들은 환자들이 고자질을 했다며 더욱 학대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열흘간 머무른 뒤에 블라이는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환자라며 입원한 사람이 환자가 아니라니까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문사가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블라이는 가까스로 퇴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넬리는 평생 그곳에 있어야 할 뻔했죠.
블라이는 병원에서 나온 뒤 1887년 뉴욕 월드에 정신병원에서의 10일이라든 특집 기사를 싣고 끔찍한 현실을 폭로했습니다.
이 기사는 독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국은 정식으로 뉴욕시 정신병동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병원 직원들은 모두 죄값을 치르게 됐고요. 시에서는 할당 예산을 대폭 늘려서 병원 환경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 보도를 주목했습니다. 넬리 블라이는 이제 세계적으로 화려한 명성을 얻으며 최초의 인베스티게이트 리포터, 즉 탐색 또는 추적 기자로 불리우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넬리 블라이의 상징처럼 알려져 있는 72일간의 세계 일주에 대해서 알아보죠.
네.
블라이는 당시 인기를 모은 쥘 베른이라는 사람의 소설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소설을 읽고 주인공 필리어스 포그와 경쟁하는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소설 속 주인공보다 빠른 시일 내에 세계 일주를 하겠다는 생각이었죠. 자, 그래서 회사에 취재를 신청했지만 회사는 여자 혼자서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블라이의 강력한 설득에 결국 퓰리처는 여행을 허락했습니다. 블라이는 1889년 11월 14일 증기선 오그스타 빅토리아호를 타고 뉴욕을 떠났습니다.
비행기가 없던 시절이라 배와 기차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집트,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중국, 일본 등 4만 5천 킬로미터를 돌아 미국 동부 뉴저지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블라이의 짐은 달랑 손가방 한 개뿐이었습니다. 블라이는 처음부터 지독한 배멀미와 싸워야 했습니다.
이 배와 우편열차 시간에 맞추느라 쩔쩔매기도 수십 번이었습니다. 해적이 들끓는다는 바다를 지날 땐 긴장했고 열대성 장맛비로 흠뻑 젖기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특히 교통수단이 열악해서 중간에 지연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블라이는 영국령이 된 중국의 모습도 들여다봤습니다. 광동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낸 넬리는 일본에서 120시간 만에 아쉬운 작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홍콩을 여행하고 있을 때 블라이는 경쟁 신문사인 코스모폴리탄이 자사 여기자를 내세워서 자신의 기록을 깨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블라이는 나는 값싼 경쟁에 말려들지 않겠다면서 일축했습니다.
당시에는 해적 케이블이 상당히 가설된 상태여서 짧은 긴급 소식은 전보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긴 정규 기사는 우편을 통해 보내야만 했지요. 그러다 보니 기사가 여러 주씩 늦게 도착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넬리 블라이는 태평양을 건너 미국 서부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대륙을 통과해서 1890년 1월 25일 오후 3시 51분 정말 72일 만에 뉴저지에 도착했습니다. 경쟁사의 기자는 나흘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뉴욕 월드 사장 퓰리처는 기차를 전세까지 내서 넬리 블라이를 마중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넬리 블라이는 여기자의 단독 세계 일주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어서 출판된 넬리 블라이의 책 72일간의 세계 일주는 국제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스타 여기자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넬리 블라이는 그 후로도 기자 생활을 계속하면서 1차 세계대전 중에는 동유럽 전선을 취재했습니다. 특히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의 전쟁 지역에 들어가 취재를 한 최초의 여기자이기도 했습니다.
블라이는 취재 중 영국 간첩으로 오인돼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블라이는 발명가이기도 했습니다. 원유통을 새로 개발하는가 하면 우유통, 쓰레기통 등을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서 특허를 얻기도 했습니다. 넬리 블라이는 31세 때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자신보다 42살이나 많은 로버트 시먼이라는 남성이었는데요. 73세의 고령인 이 시먼은 백만장자 사업가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얼마 안 돼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블라이는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남편의 사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블라이도 장수를 하지 못하고 1922년
넬리 블라이는 미국 여성 명예전당에 헌정됐습니다. 미 우정국은 여성 저널리스트 시리즈 우표에 그녀의 초상화를 올렸습니다.
또 워싱턴 DC에 있는 언론 박물관 뮤지엄에는 블라이의 정신병원 잠입 취재 내용이 자세히 전시되고 있습니다. 또 그녀의 이야기는 여러 다큐멘터리와 브로드웨이 뮤지컬, 영화 등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에는 공원, 박물관, 철도, 뮤지컬 등 넬리 블라이 이름을 딴 많은 시설과 행사들이 있어서 차별과 편견을 타파하는 데 몸소 뛰었던 그녀의 용기를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여성이라는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저널리스트가 된 넬리 블라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